연습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 대강좌 우리 찬송가 99장 하실 텐데 1절과 3절 한지윤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점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장 1절과 3절 아니 4절 희망인 것을 갈망하며 앙망하는 그래서 촛불이라도 붙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또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그 은총의 빛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대림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땐 대림절이라고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 그리고 사모함을 강하게 표현할 때는 대강절이 됩니다. 아무튼 애드벤트라고 불려지는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 여러분 가정마다 사실은 어두워진 이 땅 어쩌면 흑암같이 캄캄해진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비추어주는 연말이 되시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지윤 우리 자매는 우들랜드에서 내려와요. 불과 이제 한 세 달 됐나? 근데 그 멀리에서 빠지지 않고 내려오고 축복의 예정을 한 젊은이들 중에 한 가정인데 우들랜드에서 남편은 덴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늘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 이번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요. 의사 부부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가정이나.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지금도 야 한국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직업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지은 자매님 가정에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넘치길 바랍니다. 2008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4명 가족 친척이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 때문일까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가드레인을 뛰어넘어 추락한, 뒤집어진, 적어도 125마일 이상으로 달려간 속도를, 스피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80km를 달려갔다는 거죠. 거의 200km를.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온 가족이 자살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베테랑 경찰이었고, 더군다나 교통경찰이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9/11에 남아있는 구조 요청에 그들이 했던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뒷좌석에 있는 누군가가 9/11에 전화해서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발을 놓으면 나오지를 않아서 계속 125마일, 130마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브레이크로 발을 옮겼는데도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911에 전화한 겁니다. 큰일 났다고, 빨리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걸 달려가는 차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 사건이 너무 잘 나니까 우리가 2008년 10월, 11월,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10년 1월, 2월 달,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생산 1년 동안에 판매되었던 차량 1,000만 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도요타, 렉서스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지금 렉서스 타고 다니는 분들은 조금 불안할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거는 아닐 것이고, 처음에는 은폐하고 처음에는 변명하고 그랬었죠. 축소하고 그 사건을. 그러나 거듭되면서 결국은 미국 의회 청문회도 나가면서 그 토요타 회사 사장, 회장의 손자였던 토요타 아이코라는 사람이 청문회 선상에서 확실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스미마셍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했던 말입니다. 모시와케 고자이마셍.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했는 것을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1,000만 대 리콜이 토요타 회사가 가졌던 그 문제의 해결 시작이었습니다. 1,000만 대를 리콜한다는 건 이거는 회사로 입장에서 망한다는 거죠. 인건비만 생각하더라도, 차 부속품만 바꾸는 걸 생각하더라도, 공장을, 미국 내에 있는 공장까지 전부 다 일주일, 정말 한달 멈춘다라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이란 과거로 되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콜은 간단히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어쩌면 철저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부수고 하나씩 처음부터 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2년이나 지금 기다려왔지만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기다리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예측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떠나지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결국은 위즈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이겨나가자고. 그러나 위즈 코로나 속에서도 불안함과 여전히 또 다른 변이와 변종, 독종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코로나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우리 온 세상의 교회를 리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리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단에 그래도 그 어쩌다가 총회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온 교단의 편지를 총회장 서신을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위즈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즈 코로나로 위즈 코로나에서 비욘드 코로나로 아니 그 이상의 비욘드 코로나가 아니라 리콜의 하나님 앞에 리콜의 자리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가자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손짓하시고 계시고 또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택해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 민족을 망하지 말게 했어야 옳았는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망하게 했었고 더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가 된 지 무너진 채로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었고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꿈꾸는 것처럼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마치 출애굽했었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기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구석은 그대로 황무지였고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자기 집을 짓는데 급급했었고 지붕칠하는 색깔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그때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돌아온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훼파된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뜻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이방인들, 우상을 믿는 민족과는 달라야 되고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불신하기 시작했었던 그때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이방인들보다가 더 악한 짓을 했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망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방인들 우상을 믿는 마르둑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이나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민족은 그대로 보이는 대로 강하게 보이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민족은 한 번도 망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좋았죠. 설문지 조사에 너희들 기도 종교난이 뭐야? 그럼 흔히 흐레이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크리스천인 줄 알았고 교회만 가면은 기독교인 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옛날 친구들이 메일을 보면은 너가 그때 중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나 데리고 교회 간 적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너가 목사 될 줄 몰랐다고 뭐 그렇게 메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교회 다니는 것이 따뜻했었고 위로가 되었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커다란 울타리가 되었고 언제나 놀이도 모든 시간 언제나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기도 했습니다. 온 교인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여겼고 바로 이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교회가 마치 잔치처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정말 축제를 벌이는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 옛날 교회였습니다. 미국 와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왔죠. 모이는 장소가 교회였기 때문에 모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김사장, 이사장, 박사장 이리 와, 아니면은 닥터 김, 닥터 박 뭐 이렇게 모이면서 서로가 김박사, 이박사, 아니면은 이사장, 김사장 이렇게 부르면서 때로는 예배 후에 담배도 피우고 맥주 파티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 바뀌게 되었고 장로님, 권사님 호칭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때 왠지 교회 가면 따뜻했었고 그때 가면 교회 가면 힘이 되었고, 이민자 삶 속에서 외로움이 도대체 이 어디에도 같은 동족이 없던 그 시대에 정말 그때 살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자리 같은 힘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살면서도 교회 와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다가 집에 가도 지칠 줄 몰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는 비즈니스가 커졌다는 이유로 등한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따뜻한 곳이 아니라 이상하게 냉정한 냉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더구나 갈까 말까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는 교회가 늘 그리움이었고 또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주는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 교회는 때로는 두려운 존재가, 혹시라도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지? 라는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 전에처럼 식사하고 전에처럼 모이고 전에처럼 선교지도 가고 전에처럼 나무동산도 모이고 전에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아무런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 이상의, 처음부터 시작하라 그 이상의 이 믿음으로는 안 돼. 사스가 터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스가 금방 지나갈 줄 알았죠. 그리고 금방 지나갔어요. 홍콩에서 일어났었던 사스 말입니다. 아니 에볼라가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중동에서 나왔던 그것도 이러다가 지나가겠지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위험, 더 치명적인, 더 악질적인 변종, 독종의 바이러스가 또 다른 시간에게 인간의 문명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아니 시작을 깨트려버리고 토요타의 다시 시작, 3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는 현재 테슬라가 1등이지만 그러나 판매 차량으로 보면 여전히 토요타는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우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을 삼킬지니라.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중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하더라도 참을 수는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잘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민족은 왜 부흥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왜 보고만 있느냐고. 악을 옛날 애굽 땅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고센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는 환한 빛이 비추어졌었는데, 그리고 애굽 땅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오늘에는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눈에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셨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것을 누가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도 탄식하고 원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있고 그 무겁지만은 경고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한 자를 보고 있느냐, 지혜 있는 자들을 보고 있느냐, 부러워하느냐. 과학이 있고 문명이 있고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심판은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렇죠, 피할 수 없다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새를 짓고 철저하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원자탄을 가지고, 아니면 미사일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내든가요? 못 잡아내잖아. 요새를 쌓는다 할지라도 어디도 안전할 것이 없으며, 은을 너희들이 가지고 땔감나무처럼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을 거야. 나의 심판을, 내가 하는 말씀을 결코 피할 곳이 없다고. 금덩어리를 너희들이 진흙같이 쌓아놓고 건초더미처럼 농사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그 당시 농작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음 역할을 하듯이 건초더미를 쌓아놓습니다. 그것이 비료 역할이고 땅을 풍성하게도 하고 열매를 알차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금덩어리를 가지고 너희가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아직은 아니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 내가 하는 일을.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들이 바닷속에 빠질 것이며, 내가 그들을 바다로 쳐넣을 것이며,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그들이 불바다 속에서 다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성이 두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의 요충지였고 중심이었고, 상업의 중심지 역시 수많은 돈들이, 은과 금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이 두로라는 도성은 요새처럼 산성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도성이기도 합니다. 여차하면은 이 두로라는 이 해변 도시에서 금방 건너면은 불과 700m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섬이 있기 때문에 육군이 그들을 쳐들어오면 그들은 그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만약에 해군이 쳐들어오면 그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건너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또는 고려시대도 그랬죠. 임금이 피난 갔던 곳이 강화도였잖아요. 우리나라 섬 중에 가까운 섬이었고, 강화도에 가면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두로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두로성은 남아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두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말았죠. 그 예언대로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섬도, 이 육지에 있는 도성도 연결되어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은 7-800m밖에 안 되는 그 바다를 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로라는 도시를 이 땅에 흔적도 없을 만큼 파묻어버리고 말았고, 바닷속에 수장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저들은 왜 그냥 두느냐고요?
내 눈으로 망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 아니, 때로는 내 발로 밟고 싶고 내 손으로 꺾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대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날에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증언하시겠다고, 그리고 누가 옳았는지 보여주겠다고 그날에는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지내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어느 편에서는 심판이지만 어느 편에서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승리와 영광이 이루어지만 어느 쪽에서는 패배와 무서운 통곡이 이루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악한 백성들은 내가 갚을 때니까 너는 그냥 있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그들이 강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일이 평안한 것 같지만은 속지 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손에 잡은 것이 실상이 아니잖아요. 손에는 없지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악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는 것을 보고 믿는다면 그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보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영적인 세계, 얼마나 대단한 세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우리는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갈 나라임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 심판 속에 내가 내 집은 지킬 것이라고, 흙으로 묻어놓을 것이고 진흙으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지나가더라도 그 집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집은 망하지만 징계 목적으로, 훈련 목적으로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집이 아무리 허술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민족 저기 국가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손대봐요. 불덩어리가 손대는 사람이 뜨겁게 만들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은 지킬 것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결국은 2021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작년 1년 동안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시편 91편에 내가 이 땅에 전염병을 보낼 때 너희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뉘우치고 나의 얼굴을 찾고 내게 돌아와서 구하면 내가 듣고 치료할 것이라고. 너희 곁에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희 곁에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줄 것이라고. 이왕이면 믿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예언을 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성탄절에 구약 선지자 예언의 말씀 중에 아주 익숙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 이룰 것인가? 심판하시는 그날, 구원하는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춤을 추라고, 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춤을 추라고. 최고의 잔치 순간에 소녀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 더 이상 기쁨이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그 잔치의 분위기를 소녀가 나와서 노래하는 순간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잔치, 최고의 축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Rejoice greatly, 아주 위대한 놀라운 노래를 부르라고. Daughter of Zion, 시온의 딸들아, shout! 이 세상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말씀이죠. 왜? 왜 춤을 추고, 왜 노래해야 되고, 왜 소리를 높여야 합니까?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들의 탄식과 원망을 거두고,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고, 이제는 춤을 추며 고백하며 찬양하라고. 왜요? See, your kings comes to you. 너희의 왕이 오신다고. 너희의 왕이 오신다고. He is righteous. 그는 공의로우시며, He is having salvation. 그는 구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는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 때문에 겸손이라는 의미지만 갖고 있지만은 원래 중요한 의미는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누구도 그 앞에서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내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 내적으로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다. 외적으로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순종이라는 단어. 폴 로셔라는 그 유명한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대단히 보수적인 능력 있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 폴 로셔 목사님, 그의 책 첫 번째 복음, 교회의 무기력, 교회의 무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찾자라고 말하고, 두 번째 책인 핵심이란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를 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믿고 고백했다면은 그를 나의 왕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의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내가 왜 아빠 심부름을 해야 돼? 내가 왜 아빠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돼? 나도 바빠. 나도 하는 일이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래? 이때 폴로스 목사님, 아니야, 나는 아빠니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부족했지만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폴로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빠, 알겠어. 그 말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알겠다. 왕이란 우리가 따져야 될 존재나 우리가 시비를 걸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존재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를, 나를 섬기는 하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하고 아니 간청하고 매달릴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은 마치 나의 심부름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예수님은 절대로 나의 하인이나 섬김을 하는 종이 아니라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와요. 자기 교회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가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던 중에, 농담하던 중에 이분이 그랬대. 영화배우가 어느 날 자기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왕의 역할을 했대요. 뭐 선배들 후배들 모든 사람들 왕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세등등하게 연기도 하고 끝나고 그랬는데 감독이 그랬대요. 오버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독이 아니라고. 잠깐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연기라고. 오버하지 마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무 그 뒤로 그는 참 겸손하게 연기도 했었고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농담처럼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인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왕 행세를 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언제나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고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향에 별 두 개, 별 네 개까지 올라간 장군이 있었는데 이분 별 두 개였을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간증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별 두 개면 굉장합니다. 리무진 같은 세단이 나옵니다. 별 두 개면은 사단 안에 들어가면 사단 병력 2,000명, 4,000명 꼼짝도 못합니다. 그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조용합니다. 장군이 있으니까 의장대 사열들 봤습니다. 걸을 때마다 도열합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꿈을 꿨대요.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모자를 다 쓰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는데 자기 모자는 없더래요. 별 달고 있는 장군 모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니 누구라도 와가지고 자기를 모시고 가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걸어가면 수많은 사열대가 군장대가 아니면 군인들이 도열해가지고 경례하고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아무도 본 척도 안 하고 모두가 달려가요. 면류관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뭔가 써야 되는데. 근데 들고 써보니까 쫄병, 그것도 훈련병 모자밖에 없더래요. 그거라도 쓰고 있는 순간에 꿈을 깼다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 평생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내 정도라면 좋은 집에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내 정도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가도 이 정도 자리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꿈꾸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부터는 나귀 새끼를 내가 나귀가 새끼가 되고 예수님을 태우고 살겠다고 앞으로는 이만한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면은 이만한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연약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수단이 되고 그분을 예루살렘에 입성시키는 도구가 도구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결론을 드릴게요. 스가랴 9장 마지막 절 봐요. 스가랴 9장 11절부터 아니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은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겸손하셔서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고 이루게 하셨던 그 예수님, 보잘것없는 작은 어부들을 등용, 채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아주 작은 거 그것도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런치 스페셜 박스 하나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5천명 6천명을 먹이게 하셨던 예수님,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날 줄 알았고 그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채로 이제는 온 세상이 그를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수리아가 등장했고,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 그리고 나폴레옹 또는 몽골의 징기스칸의 제국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땅을 영역을 침범했지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처형당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 남아 계십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전혀 못 가고 있었지만은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아프리카, 파리, 런던, 마다가스카르, 또는 남미, 중남미, 아시아,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또는 거기 뭐죠? 베트남. 선교사님들 모이는 데마다 다 갔었고, 선교사님들 모임의 대회나 수련회나 다 찾아다녔습니다. 인도까지. 거기는 인도 학생들. 근데 전 세계에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져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 선포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오라고도 했지만은 찾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그의 영역이 이를 것이고, 그 강에서 저 하늘 땅 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가 없는 땅이 없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백성들은 그의 손에 왕관의 보석같이 여겨질 것이며, 멸류관처럼, 바로 헵시바처럼, 불라처럼 여겨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마치 청년처럼 그들은 강건하여질 것이며, 처녀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복음을 얻는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환난과 비난, 때로는 혼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그들을 호위하겠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덩케르크라는 작전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덩케르크를 기적이라고 하죠. 미러클 오브 덩케르크.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막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영국군 대부분, 프랑스군 얼마, 벨기에 군사 얼마, 전부 다 34만 명이 모여서 프랑스의 덩케르크라는 해변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쫓겨 밀려오다가 이제 순식간에 3일 안에 독일 대전차부대, 그 기세 등등한 탱크부대, 그것 때문에 2차 대전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짓밟은 거 아닙니까? 무서울 정도로 탱크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탱크부대가 들어오면 34만 명의 이 2차 연합군은, 2차 대전에 참석한 연합군은 거의 몰살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 조지 6세와 그리고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금 프랑스 해변가에 지금 모여있지만은 도저히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순간에 있습니다. 3일 안에 독일 탱크 부대가 도착하면 그대로 몰살되고 맙니다. 3일 안에 이 군사들을 철수를 시켜야 하는데, 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배들을, 구축함을 보내든지. 근데 구축함을 다 보낸다 할지라도 영국에 있는 3만 명 이상을 하루에, 이틀에, 3일 동안 건져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0만 명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한 결과 덩케르크에 모여 있었던 34만 명 군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철수를 다 했었고 살아났습니다. 영국에서 수많은 군인들의 배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선들, 상선들, 그리고 하물선, 심지어 왕궁에 있는 구명정까지 동원해서 420척의 배들이 다 바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 대전차 부대가 이동을 못했습니다. 3일 만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8일 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진흙창이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갈 수가 있었지만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음모가 있지 않을까, 저거 작전에 우리가 이대로 실행하면 거기 가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는가, 속을 수 있지 않는가, 유인 작전이 아닌가, 왠지 불안했던 이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9일 만에 이동을 시작했었지만 이미 34만 명은 완전히 철수한 이후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그러나 바닷가에는 첫날 천둥과 번개가 친 것 이외에 그 다음날부터 이 모든 34만 명이 떠나올 때까지 너무도 고요했고 너무도 잔잔해서 헤엄을 칠 만큼, 걸어서 바다로 뛰어들 만큼 그렇게 잔잔한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미르클 오브 덩케르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호위하겠다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능력의 빛으로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해도 이겨나가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리콜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국 지난달에 나가서 꽤 많은 교회들을 다녔지만 여러 곳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리콜하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고, 이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봉사해서도 안 되니까, 이런 예배도 안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 믿음 속에 능력과 그 믿음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은혜의 시간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온 가정들 일터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새로운 한 해도 맞이하며, 이제는 비욘드 코로나 속에 극복하며, 아니 인 크라이스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